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 협상 당사국들이 당초 내일로 정한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이란 관리들은 어제 일부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내일 이후에도 협상이 열리는 오스트리아 빈에 계속 머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에는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 해제 시기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대상에 포함시킬 이란의 핵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테헤란으로 돌아갔으며 내일 다시 빈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당사국들의 수년간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늦어지는 것은 빈번한 일로 때로는 자체적으로 정한 협상 시한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의 은행들이 오늘부터 폐쇄되고 현금 지급기 운영도 중단됩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 정부가 유럽으로부터 추가 금융 지원이 중단되자 오늘부터 엿새 동안 은행과 주식시장의 문을 닫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융기관 폐쇄 조치에서 연금 지급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 대상자들은 오늘 아침 일찍 현금 지급기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섰지만 현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재무장관은 오늘 저녁 연금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스는 내일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20억 달러의 빚을 갚아야 하지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유럽 채권단이 유로화 사용국 모임인 유로존에서 그리스의 탈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협정문 서명식이 오늘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서명식에는 AIIB 참여국인 57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호주가 첫 번째 서명국이 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서명식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회원국들이 상호 협력의 정신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AIIB 발족을 위한 준비 작업이 성공을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1000억 달러의 AIIB 기본 출자금에서 거의 300억 달러를 출연했으며 의결권도 25%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는 법원 관리들의 종교적 소신에 따라 동성혼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주 동성애자들에 대해 미국 어디서든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그러나 어제 댄 패트릭 부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법원의 지난주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까지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또 동성 간 결혼 권리 역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헌법에 명시된 다른 권리들과 공존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증서를 발급할 책임을 진 법원 사무관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저버리면서까지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지도자 아부 바크라 알 바그다디가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이른바 이슬람 제국을 선포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알 바그다디는 성명에서 이슬람 신도들에게 수니파 반군들의 열망이 표출된 그간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알바그다디는 지금까지의 성과로 인질 참수와 자살 폭탄 테러, 이라크와 시리아 군과의 전투, 해외 테러 공격 등을 꼽았습니다. ISIL은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의 정치적 혼란상을 이용해 자칭 수도로 삼은 시리아 라카와 이라크 모술, 라마디, 팔루자 등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정부군 병사 11명을 살해했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어제 서부 헤라트주 카루키 지구에서 정부군 호송 차량이 탈레반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전투가 벌어져 공격에 가담한 탈레반 요원 6명이 사살됐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주도연합군이 지난해 12월 철수한 뒤 아프간 정부군 병력만으로 탈레반과 전투를 벌인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입니다. 아프간에는 현재 군과 경찰을 훈련시키고 자문하기 위한 해외 군 병력 일부만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오색 찬란한 주말을 보내지 않았나 싶네요. 길을 지나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무지개의 빛깔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뉴욕 같은 복잡한 대도시에서는요, 더 쉽게 볼 수 있었죠. 지난주에 미국이 세계에서 21번째로 나라의 법으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이라고 판결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그 후로 무지개 물결이 이어지는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은 자신의 사진 배경을 무지개로 바꿀 수 있게 했고요. 미국 백악관도 나서서 백악관 건물 위로 무지갯빛 조명을 쏘아 올렸습니다. 또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은요, 동성 결혼이란 단어를 입력하면 화면에 무지개색 사람들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을 뜨게 만들었죠. 그런데 왜 무지개냐고요? 그 이유는 무지개가 이 성소수자들의 상징물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좀 더 넓은 의미의 동성애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 무지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작된 것은 1978년 미서부 샌프란시스코시에 살던 길버트 베이커라는 화가가 처음 고안했죠.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성소수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이 사람은요, 7빛깔이 아닌 분홍색을 하나 더 붙인 8가지 색 무지개를 사용해서 동성애 문화를 알렸는데요. 분홍색은 바로 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은 삶, 치유, 햇빛, 자연, 마법과 예술, 평온함과 조화, 그리고 영혼을 상징했었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동성애 운동의 상징으로 알려졌던 샌프란시스코의 정치인 하비 밀크가 암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 무지개 깃발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지금은 6가지 색깔이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들은요, 무지개가 신이 인간에게 한 약속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깃발을 반기진 않지만 이번을 계기로 동성애 문화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1도에 화창합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기겠습니다. 아침 최저 7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15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 21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17도에서 26도 분포. 개성 흐리겠습니다. 20도에서 24도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청혼가로 알려진 노래 골라봤는데요. 트레인의 Marry Me 감상해 보시죠. Forever could never be long enough for me. Feel like I've had long enough with you. Forget the world now, we won't let them see. But there's one thing left to do. Now that the weight has lifted, love has surely shifted my way. Marry me today and every day. If I ever get the nerve to say hello in this cafe, say you will. Say you will. Together could never be close enough for me to feel like I am close enough to you.
You wear white and I wear out the words I love you and you're beautiful. Now that the wait is over and love has finally showed her my way.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난주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미 대선 후보들과 미국 각계 반응 살펴보고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최근 증오범죄의 희생양이 된 흑인 교회를 방문했다는 소식, 또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를 제쳤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26일 미 연방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건데요.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5-4로 동성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평등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 간의 결합뿐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같은 동성애자들 역시 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를 누린다고 밝힌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동성애자들은 물론이고요. 또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동참하면서 지난 주말에 미국 곳곳에서 축하잔치가 벌어졌었죠.
네. 뭐 인터넷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무지개색이 아주 곳곳에서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네. 이 같은 분위기에 백악관도 동참했는데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백악관 조명을 무지개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뉴욕의 명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건물도 금요일 밤에 조명을 무지개색으로 밝혔고요.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사진이나 기업 로고 등도 무지개색으로 바꿔놓은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침 지난 주말이 게이 프라이드 행사가 열리는 주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기적절하게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축전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게이 프라이드라고 하면 동성애자들의 자존심이란 뜻인데요. 네. 매년 6월 말에 열리는 동성애자들의 축전입니다. 어제 뉴욕과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게이 프라이드 시가 행진이 벌어졌는데요. 수십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동성 커플이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동성 결혼을 주재하기도 했죠. 네. 특히 앤드루 쿠오머 뉴욕 주지사는 뉴욕 맨하탄의 스톤 월린 주점 앞에서 동성 결혼식을 거행했는데요. 스톤월 인은 1969년에 동성애자들이 경찰 단속에 항의해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현대 동성애자 권리운동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떠들썩하게 축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는 쪽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종교계와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정치인들이 한마디씩 했는데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지난주 대법원 판결이 비극적인 판결이라면서 결혼의 정의뿐만 아니라 미국 대의제도의 기반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대법원이 내린 최악의 판결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고요. 릭 센트럼 전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동성 결혼 문제는 대법관들이 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 주에 맡겼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역시 이번 동성 결혼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각 주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이 미국 연방 대법관이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라는 데 대한 그런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주요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으로 이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워커 주지사는 선출되지 않은 5명의 대법관이 결혼 제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각 주가 각자 결혼 제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현재 종신직인 대법관들의 임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헌법을 개정해서 대법관들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재신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한 건데요.
예.
그런가 하면 이 문제는 이제 그만 덮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 벤 카슨 전 신경외과 의사 등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프시 후보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믿고 있지만 미국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각자 견해가 다르더라도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분위기죠.
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이 미국의 승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역사적인 승리를 축하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이요, 미국 역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겁니다. 이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이 가족이란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특히 이 가족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든 이번 판결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여러 다른 나라에도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필리핀과 인도, 호주 등의 그 동성애자 권리운동가들은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자국의 법관들이나 정치인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7일에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에 있는 흑인 교회에서 백인 청년 한 명이 흑인 아홉 명을 총으로 살해하는 참사가 있었는데요.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속속 거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총격 사건이 일어난 교회를 방문했네요.
네, 이 바이든 부통령이 어제 찰스턴에 있는 이메뉴엘 아프리카 감리교회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 감리교회를 상징하는 보라색 넥타이 차임으로 나타난 바이든 부통령은 희생자 가족들과 또 교회와 단결한다는 의미에서 이날 예배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희생자 가족이나 교회 신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들 기립박수로 바이든 부통령을 환영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예배에서 성경 구절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숨진 9명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죠?
네. 지난 토요일 희생자 3명의 장례식이 열렸는데요. 특히 신시아 허드 씨의 장례식이 장례식에는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팀 스캇 상원의원, 조셉 라일리 찰스턴 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헤일리 주지사는 이 같은 사건이 자신의 임기 중에 일어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장례식에 많이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주에 희생자 장례식에 참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총격 사건 때 이 교회 담당 목사이자 주 상원 의원이기도 한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 역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핑크니 목사의 장례식이 금요일에 거행됐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피크니 목사를 지난 2007년에 처음 만나서 그동안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조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숨진 핑크니 목사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은총을 보여준 선지자였다고 칭송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미국의 인종 문제 그리고 총기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용의자 딜런 로프는 증오심에 눈이 멀어서 신의 은총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걸 미처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핑크니 목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로프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조사는 신의 은총을 주제로 했는데요. 35분가량 조사를 한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노래 직접 들어보시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네, Amazing Grace.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란 노래를 부른 건데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방금 들으셨지만
네.
대단히 놀라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모두들 이 노래를 따라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에 최고의 순간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비극을 화합으로 승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희생자들 장례식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희생자 대부분의 장례식이 끝나긴 했지만 이 숨진 9명 가운데 마지막 희생자의 장례식은 오는 화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요. 지난 25일 눈길을 끄는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의 수가 베이비붐 세대를 앞질렀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인구조사국이 2014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인구가 8,310만 명으로 7,540만 명을 기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구조사국이 규정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지난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의 수가요 대략 8천만 명이라면은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명이 좀 넘으니까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셈이죠. 또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는 4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를 정의하는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구조사국 기준은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인데요.
예.
하지만 백악관은 1980년에서 2004년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또 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사 같은 경우 1981년과 1997년 사이로 잡고요. 몇몇 인구학자는 1981년과 200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밀레니얼로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구조사국 기준 외에 나머지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밀레니얼 인구가 모두 베이비붐 인구를 앞지른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네.
퓨 리서치 기준으로는 아직 밀레니얼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 인구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조사국 발표에서 또 눈길을 끄는 항목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자신을 백인이 아닌 다른 소수 인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014년 기준으로 약 38%로 10년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10년 전인 2004년에는 이 수치가 약 33%였는데요.
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소수 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눈길을 끕니다. 5세 이하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소수 인종 비율이 50.2%였습니다. 다음 20세 이하에서는 약 48%였고요. 그리고 30세 이하에서는 46%였습니다.
네.
이 참고로 인구조사국이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소수 인종의 비율이 현재 약 44%입니다.
네. 이런 통계를 보면은요, 날이 갈수록 미국에서 소수 인종 인구가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5살 이하에서는 소수 인종이 다수 인종인 백인을 앞질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대부터는 지금 소수 인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미국 인구가 근데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인구조사국은 미국에서 현재의 소수 인종이 오는 2044년경에는 다수 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연방 대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은요, 북한으로 치자면은 이 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최고 재판소에 해당하는 기관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최고 사법 기관이자 이 사법부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라서 1789년에 설립됐고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1번가 1번지에 연방대법원 건물이 있습니다.
예,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예, 미국 헌법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연방하급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주대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다 보니까 이 사법권에 있어서도 각 주가 독립된 권리를 갖는데요.
예.
하지만 만약 어떤 주에서 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재판이 있다고 할 때 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조차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를 호소할 상급 법원이 필요하겠죠.
예.
예, 연방 대법원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대법원이 1심 재판을 직접 관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의 고위 인사들이 관련된 경우 또 주들 간의 소송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이 1심 관할권을 갖습니다.
네, 그럼 이 연방대법원에 올라오는 소송은 모두 받아들이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어떤 사건을 심의할지 하지 않을지는 연방대법원이 결정하는데요. 이 해마다 올라오는 청원이 만 건에 달하지만 심리하는 사건은 150건 정도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심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일반적인 재판을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하는 일은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린다거나 이 형량을 선고하는 그런 일반적인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법률을 해석하고요. 법안이나 행정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결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법원에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연방 대법원은 판결을 어떻게 내리나요?
예,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한 판결이고요. 법적 정족수인 최소한 6명의 판사들이 이 판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연방대법원의 판사는 모두 몇 명인가요?
예, 미국 헌법은 이 대법관 수를 따로 규정해 놓지는 않고요.
네.
예, 대신에 하원에 대법관 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법관 임명은 미국 헌법 2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되는데요.
예.
예, 초창기에는 6명이었고요. 가장 많았을 때가 10명인데요. 1869년에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이 수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5명까지 이 대법관 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지만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아무래도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판사를 지명하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미국 헌법이 대법관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따로 명시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예,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은 판사들의 정치적 견해, 사상, 판례 등을 검토해서 아무래도 이 자신의 신념과 비슷한 판사들을 지명해 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정작 자신이 임명한 판사가 대통령의 견해와 충돌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또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후에도 이 상원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한 차례 거쳐야 합니다.
네, 상원의 인사청문회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죠?
예,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먼저 청문회를 갖고요. 네. 예, 여기서 통과하면 법사위원회가 임명 동의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원 전체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대법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럼 상원이 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거부한 경우도 있나요?
예, 역사상 이 상원이 임명에 반대한 판사는 12명에 불과한데요. 다만 상원의 이런 절차가 과거에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던 것이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부터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네.
예, 이에 대해서 이 대법관들의 정치적 중요성이 전보다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임명되면 종신제입니다. 단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네,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뭐 이런 문장이 좀 낯선데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 헌법 제3조에는 good behavior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네.
예, 의회의 탄핵이나 기소를 당하지 않는 한 평생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단 스스로 은퇴나 사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막론하고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언제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정책에 이어서요. 동성애 결혼 합헌 여부까지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연방대법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자, 현재 대법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공화당 정부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이고요.
예.
예, 민주당 정부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이 4명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보통 공화당과 민주당 성향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가 뽑았는지에 따라서 대법관의 성향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공화당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우선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있고요. 지난 2005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또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뽑았습니다. 아버지 조지 H.W. 부시 대통령도 한 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는데요. 흑인인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입니다.
예.
예,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두 명을 임명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대법관에 임명했습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모두 다 여성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한 명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히스패닉계 대법관이 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고요. 또 한 명은 지난 2010년에 임명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입니다.
네.
예, 그리고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도 두 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는데요.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과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입니다. 예, 연방 대법원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의 자리에 오른 긴스버그 대법관은 올해 82살로 현 대법관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 된 이후에 나온 판결이 의외로 진보 쪽 판결이 더 많았다고 하죠.
예,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 정책에서부터 이 동성 결혼 금지 위헌 판결까지 이 최근 며칠 동안에도 연이어서 진보적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실제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의한 일에 지난 6월 22일까지 심의한 사건의 54%가 진보적 판결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가장 진보적이었을 때가 1950년대에 얼 워렌 대법원장이 이끌 때였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워렌 시대를 추월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5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예, 5명의 대법관 가운데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종종 이 중도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따라서 보수적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요. 진보적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예.
예, 이번 동성결혼 합헌 여부에서 케네디 대법관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이 공화당 정부가 뽑은 로버츠 대법원장의 경우도 의례 보수적 판결을 내릴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지지하고 공화당은 반대한 이 오바마 케어의 경우도 로버츠 대법원장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이 결국은 이 당을 떠나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판결들이라 하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6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타 제임스의 At Last 콜라보했습니다.
.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재영 기자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political parties, 정당에 관해서 알아봤었죠.
네, 미국은 양당제인데요. 19세기 중반 남북전쟁 시기를 전후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금의 양당체제가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고 또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적이고 좀 더 큰 정부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규제하고 국민에게 여러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반면에 공화당은 보수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세금을 적게 걷고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오늘은 Q로 시작하는 용어 살펴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볼까요?
Q is for Quakers.
Quakers. 아, 퀘이커 교도란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퀘이커 교를 Society of Friends, 친구들의 모임, 그러니까 친우회라고도 하는데요. 예. 퀘이커 교는 개신교 교파의 하나입니다. 미국 내 퀘이커 교도의 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요. 몇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퀘이커 교도들은 미국 역사에 적지 않은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에 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윌리엄 펜의 아버지는 영국왕 찰스 2세와 가까운 사이였다. 윌리엄의 아버지는 왕에게 큰 돈을 빌려준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윌리엄은 왕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니라 식민지 미국에 있는 땅으로 달라는 거였다. 찰스 2세는 윌리엄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영국 왕실은 펜에게 내준 땅에 펜실베이니아란 이름을 붙였다.
펜실베니아는 라틴어로 펜의 숲이란 뜻인데요. 현재 미국 동북부에 있는 주 이름이죠.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를 세운 윌리엄 펜은 바로 퀘이커 교도였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친우회, 친구들의 교회라고 부르는 종교단체에 속하는 사람들인데요. 서로 친구들이라고 부릅니다. 퀘이커교는 1640년대와 165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한 운동이죠. 그 시기에 등장한 여러 급진 종교 운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얼햄 대학 역사학과 토마스 햄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퀘이커교를 창시한 사람은 조지 폭스였는데요. 조지 폭스는 특히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치고 인도한다. 둘째, 특별히 예배드릴 장소나 안수받은 성직자가 필요 없다. 셋째, 일상생활 전반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17세기 당시 영국에서 퀘이커 교도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성공회를 국교로 하는 영국 정부에 세금 내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군에 끌려가더라도 싸우길 거부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영국인들은 퀘이커 교도들을 싫어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고 싶어 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윌리엄 펜이 미국의 펜실베니아란 땅을 얻은 겁니다. 윌리엄 펜은 모든 사람이 퀘이커 정신에 따라서 사는 곳으로 펜실베니아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는 뜻이었는데요. 당시 미국 대부분의 식민주는 다수 종파에 속한 사람만이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공직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에서는 모든 사람, 모든 종교가 똑같은 권리를 누린 겁니다. 새로운 땅 미국에 온 퀘이커 교도들은 좀 더 많은 신도를 모으기 위해서 힘썼는데요. 덕분에 18세기 중반쯤에 이르면 미국 13개 식민주에서 모두 퀘이커 교도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퀘이커 교도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햄 교수는 말했습니다.
퀘이커는 작은 교파입니다. 북미 지역 퀘이커 교도 수는 9만 명 정도고요.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4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신도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신도들이나 예배드리는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다른 개신교 교회처럼 목사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옛날 퀘이커 교도들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목사나 설교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침묵 속에서 기다리면 신이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줘서 입을 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나 집안 배경, 성별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 누구나 설교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영적으로 남녀가 동등하다고 믿었습니다. 퀘이커 운동이 처음 벌어질 때부터 여자들과 남자들이 똑같이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발언할 기회도 동등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같은 퀘이커 교도들의 남녀평등 사상은 미국 여권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남자도 여자의 동의 없이 그 여자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자가 남자에게 보호받으려고 해선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여자 스스로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19세기 여성운동가 수전 앤서니가 한 말을 들으셨는데요. 미국 여권운동 지도자들 가운데는 퀘이커 교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토마스 햄 교수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퀘이커 교도들은 평등의식에 대한 전통이 깊었거든요. 또 대부분 여성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회의를 이끈 경험이 있었죠. 조직활동에도 앞장서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요. 19세기 미국 여권운동을 이끈 여성 지도자들로 엘리자베스 케이디 스탠턴과 루크리셔 모트, 수전 앤서니 이렇게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 루크리셔 모트와 수전 앤서니가 퀘이커 교도였습니다. 또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여성 참정권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 역시 퀘이커 교도였는데 바로 앨리스 폴입니다.
1917년 1월 여성 참정권을 상징하는 황금색과 흰색, 보라색의 삼색기를 앞세운 여성 수십 명이 백악관 앞에 나타났다. 이들은 대통령 각하, 자유를 위해 여자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란 문구가 쓰여진 표지판을 들고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바람 속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다.
네, 바로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앞에서 벌어진 최초의 시위였습니다. 1년 동안 계속된 이 백악관 앞 침묵 시위를 주도한 여성이 앨리스 폴이었는데요. 앨리스 폴과 동료들은 단식 투쟁까지 벌이면서 싸운 끝에 여성 참정권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1919년에 여성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9조가 연방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건데요. 1920년에는 4분의 3 이상 주들의 비준을 받아서 법으로 확정됐습니다. 퀘이커 교도였던 앨리스 폴은 남녀평등 헌법 수정안 초안을 쓴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헌법 수정안은 1970년대 초에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지만 4분의 3 이상 주들의 비준을 받는 데 실패해서 법으로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또 노예해방운동에도 앞장섰는데요. 다시 어렘대학교 역사학과 토마스 햄 교수입니다.
퀘이커들은 영국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잘못된 제도라고 결론 내린 첫 종교단체일 겁니다. 1780년대 퀘이커 교도들은 이미 노예를 소유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당장 풀어줘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19세기에 미국에서 즉각적인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벌어졌을 때 퀘이커 교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도망 노예들을 보호하고요. 안전한 지역에까지 데려다주는 지하철도 활동을 열심히 했죠.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도 퀘이커 교도들은 흑인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에도 열심히 참가했는데요. 1964년에 미국에서 민권법이 통과되는 데는 퀘이커 단체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여러 다른 퀘이커 단체가 있는데요. 어떤 한 조직이 모든 퀘이커 단체를 지배한다거나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퀘이커 단체는 인종평등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도 미국 친우봉사단이나 국가입법친우위원회 같은 퀘이커 단체들이 소수계 주민들의 권리를 향상하고요. 좀 더 공평하고 공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도 퀘이커 교도가 있는데요. 바로 31대 허버트 후보 대통령과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입니다. 특히 후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나서기 전에 인도주의 구호 사업가로 유명했는데요. 그 같은 후보 대통령의 인도주의 정신은 퀘이커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ABC 아메리카 퀘이커 교도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퀘이커 하면은요, 그동안 이 시리얼 회사로만 생각했는데요.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대단하네요.
네, 저도 그 퀘이커 시리얼 자주 먹는데요. 네. 이 시리얼이라고 하면 이 아침 식사를 대신해서 우유에 말아먹는 가공 곡물을 말하죠.
예.
이 시리얼을 만드는 회사 가운데 퀘이커가 유명합니다.
네. 이 퀘이커 오츠사에서 만든 시리얼을 보면은요, 겉포장에 아주 자유롭게 웃음 짓는 남자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깨까지 내려오는 흰 머리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쓴 모습인데, 실제 모델이 있는지요?
네, 이 펜실베니아주를 세운 퀘이커 교도 윌리엄 펜을 모델로 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요.
네.
사실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리얼 회사하고 퀘이커 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실제로 퀘이커 교도들이 세운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이 퀘이커 상표의 기원은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정작 퀘이커 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네.
다만 당시에 그 퀘이커 교도들이 워낙 정직하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정직한 회사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퀘이커를 상표로 택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퀘이커 교도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고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입니다. So, what does the phrase Don't get me wrong mean?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Hey, I'm thinking about asking Jeff to watch over my house while I'm gone.
You're going to ask Jeff? Don't get me wrong. I think Jeff is a very nice guy, but he isn't responsible. You should ask someone else.
오늘 본문에서 제가 Hey, I'm thinking about asking Jeff to watch over my house while I'm gone. 내가 없는 동안 제프한테 집 좀 봐달라고 할까 생각 중이야 라고 하자 앨리스가 You're going to ask Jeff? Jeff한테 부탁한다고? Don't get me wrong. I think Jeff is a very nice guy, but he isn't responsible.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제프가 참 좋은 사람이긴 한데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해. You should ask someone else.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조언해 주네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don't get me wro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m thinking about asking Jeff to watch over my house while I'm gone.
You're going to ask Jeff? Don't get me wrong. I think Jeff is a very nice guy, but he isn't responsible. You should ask someone else.
Today's expression is don't, D-O-N apostrophe T, don't get, G-E-T, get me, M-E, me, wrong, W-R-O-N-G, wrong.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When you don't want someone to misunderstand what you say or be offended by it, you can say,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This expression is said before you express your opinion about someone or something. Don't get me wrong은 나를 잘못 받아들이지 마. 다시 말해, 내 말 오해하지 마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말하고 싶을 때 또는 상대의 감정이 상할까 걱정될 때 쓰는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서 앨리스가 제게 Don't get me wrong. I think Jeff is a very nice guy, but he isn't responsible. 오해하지 마. 난 제프가 참 좋은 사람이긴 한데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해 라고 했죠.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on't get me wrong.
Randy is a good person, but I think he's lazy. 하면
내 말 오해는 하지 마. 랜디는 좋은 사람이긴 한데 너무 게을러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Don't get me wrong. I didn't mean it that way.
라고 하면 난 그런 뜻이 아니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m thinking about asking Jeff to watch over my house while I'm gone.
You're going to ask Jeff? Don't get me wrong. I think Jeff is a very nice guy, but he isn't responsible. You should ask someone else.
Let's review. When you don't want someone to misunderstand what you say or be offended by it, you can say, "Don't get me wrong." And keep in mind that this expression is usually said before you express an opinion.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UI 제니퍼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노아생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0년 6월 29일 오늘 소설 어린 왕자의 작가 앙투안드 생텍쥐페리가 프랑스 중동부의 리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비행에 관심을 보이던 생텍쥐페리는 21살 때 공군에 입대해 많은 비행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행 경험을 바탕으로 생텍쥐페리는 1929년 처녀작인 남방 우편기를 발표합니다. 생텍쥐페리는 이어 1931년 소설 야간 비행을 발표해 프랑스의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페미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생텍쥐페리는 1943년 소설 어린 왕자를 발표해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Space, 소설 어린 왕자는 한 어른과 그의 내면에 있는 어린 왕자와의 대화를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짚어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출판되자마자 큰 인기를 누렸고 한국어를 포함해 160개국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생텍쥐페리는 하지만 어린 왕자가 출판되고 그 이듬해인 1944년 7월 비행에 나섰다가 바다에 추락해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1913년 6월 29일 오늘 불가리아가 세르비아와 그리스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발칸 전쟁이 일어납니다.
Μάιος του 1913. Ο πρώτος βαλκανικός πόλεμος τελειώνει με τη
συνήθεια. 한 해 전인 1912년, 당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그리스 등의 발칸 동맹국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오스만 제국을 공격했습니다. 제1차 발칸 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발칸 전쟁에서 승리한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그리스의 발칸 동맹국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나눠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토 분할 과정에서 발칸 동맹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다가 결국 1913년 오늘 불가리아가 세르비아와 그리스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발칸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은 세르비아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후 발칸반도 국가들 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돼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가 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